찬송가 31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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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은 주 앞에 내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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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되리세.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삭교회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말씀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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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카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험할 길아 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두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고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먹이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게 오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 스스로 주인되어 살았던 교만과 불의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제 입술과 마음을 열어 다함께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여전히 죄악과 못하며 살아가고 지난 일주일의 삶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우리 삶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았던 우리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한 주간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양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답게 잘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이삭교회 공동체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곳에서 폭우로 인하여 집이 무너지고 논밭이 쓸려 내려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축들이 떼죽임을 당하고 애쓰지은 농작물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재민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와 물질적 도움의 손길이 풍성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그곳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한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썼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많이 더울 텐데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남수호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사들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7월 셋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사부 예배 후 각 장소에서 전도의 원리회로 모입니다. 공동회가 7월 27일 주일 오후 1시 40분 본관 지하 화평홀에서 진행됩니다. 7월 25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26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드림센터 주차장과 본관 앞 주차장 일부가 폐쇄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도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이재원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남산중학교 공사로 인해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4주간 남산중학교 주차장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 시에는 남산역 공영 주차장, 양심 주차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7월 27일 주일 2부 예배부터 남산역 공용 주차장부터 교회까지의 서틀 차량이 운행됩니다. 주차비는 본관 1층 사무실로 청구시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문의는 이재원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주일 2부, 3부 예배시 드림센터 주차장은 영유아 보호자 차량 외 일반 성도님들의 차량 주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이재원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겨울 제주선교 선교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신청은 본관 1층 사무실에서 문의는 신요엘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제주 선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부 예배 후에 각 장소에서 전도의 원례 모입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사부 예배 후에 오후 1시 40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거주 사택 구입의 건입니다. 많이 또 참석하셔서 또 의견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3번부터 5번까지는 주차 관련인데 특별히 4번을 보면은 남산중학교 진입로 및 체육관 공사로 4월 27일부터 한 달 정도 남산중학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남산역 공영 주차장과 또 양심 주차장이라고요. 두실역 8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골목길이 있는데 옥수탕 맞은편에 양심 주차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차 관리원이 없고 무인으로 운행되는데 30분에 1,000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현금으로도 넣을 수 있고 또 온라인 그 계좌 이체도 되는데 여러분 그거 활용하셔가지고 들어가는 주차 요금은 교회로 신청하시면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는 아마 남산 중학교에서 오는 거리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산 중학교 주차하셨던 분들은 남산역 공용 주차장 또 양심 주차장 이름 자체가 양심 주차장입니다. 이용해 주시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또 한 달 동안 또 무더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우 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이민영, 김은성 성도님 가정에 아들 출산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고 또 많은 비로 인하여서 또 피해를 당한 또 많은 또 우리 재민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불로 인하여서도 많이 힘들어했고 또 수재로 인하여서 많이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재해 가운데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낙심치 않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들에게로 또 나누어지게 하셔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가족, 친척들 가운데에서도 어쩌면은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또 도와주는 이 과정들을 함께 고민하게 하셔서 또 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과 주일을 살아내면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고군분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시험과 아픔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헛되지 않고 결국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또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림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물들이 쓰여질 때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의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복주시고 또 마땅히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베드로는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교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관심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주님에게로 그 시선을 전환시키는 그 시간이 지난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가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이 한 절 한 절을 보면은 놀랄 지경입니다. 이게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놀랍게 이 신학적으로도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대단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오순절 임하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심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지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설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수많은 이 청중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두 가지의 어떤 두 대상을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이 신학적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22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일곱 번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로 하여금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그렇게 되어졌다, 예수의 부활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승천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일곱 번이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주 놀라운 지경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기를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자에 지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주받았다고 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 모든 것까지,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선포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그 가운데에 미리 예언했다고 다윗을 통하여서 그 말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오신 그 오심과 예수의 부활하시는 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들이 검증할 수 없는 어쩌다 보니까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지고 예고되어졌던 것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오실 메시아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만큼이나 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던 다윗이 예언했던 그 사람이 이 예수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오늘 그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그것을 수미상관 형식으로 22절과 36절에 샌드위치 구조로 베드로가 설교를 구성하면서 그 사이에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왜 무엇 때문에 예수는 주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라고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나사렛 예수는 그들에게 그냥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들이 그렇게 여겼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주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해내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주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과 표적 그 자체가 예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이 증언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마지막 끝에 36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의 이 설교에서 포인트는 예수의 주 되심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여기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에 대해서 70인역으로 번역을 해올 때 70인역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해올 때에 여호와를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누가 증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메시아 됨으로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다시 우리가 22절을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자기가 경험했던 개인적인 간증들을 여기에 많이 이야기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가 무리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말입니다. 무리로 걸었던 사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도 충분할 만한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가 몇 번 등장하지만 거기에서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경험한 것을 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 예수의 주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삼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내준 바 되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모함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 그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누가 진행하신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애초에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도 삼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진행되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기획하신 것은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마음은 어떨까요? 유대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자들,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의 심경은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아, 큰일 났다.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돌을 던지고 예수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큰 소리를 외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그들이 바로 자신들이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정말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기획하시고 진행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이들 가운데는 엄청난 충격이 심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히려 마음을 더 닫아버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가운데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이 어쩌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마음이 더 강퍅해지고 베드로에 대해서도 어쩌면 저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지 않겠냐고 마음에 결심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놀라운 설교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 스승인 주님인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기에 또 다른 놀라운 문학적 장치를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다윗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 이야기를 더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누구를 가리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가리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때부터 우리가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들이 있죠. 우리가 메시아 예언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것을 미리 알고 미리 보고 미리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3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는 누구라 그랬죠?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43절과 4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절도 볼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시편 110편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4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면 물론 혈통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진짜 만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미리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3절을 가볼까요? 30절을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어떻게 해요? 알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선지자로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예,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31절을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이에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부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자, 그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미리 보았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음부의 보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화면을 이제 내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가운데에 크기에 모여있는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서 이 예수의 모든 것, 예수의 성육신과 행하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조금 더 뒤에 나오겠지만 승천하심과 이 모든 것들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이 예고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의 시편에 기록되기를 오실 메시아가 다윗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올 뿐만 아니라 그가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다윗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 놀라운 신학적 내용들을 진술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오순절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 안에 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의 성령님은 지금의 성령님과 같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금 현실 가운데에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히 거하셔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에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에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에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게 없고 경험한 게 없는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시급합니다. 급합니다. 하나님 위에는 내가 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 베드로는 이 확신 속에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힘있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베드로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다윗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걸 풀어내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예언이 맞다면,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맞다면 오늘 여러분 29절의 말씀은 진리가 되고 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의 뼈가 여전히 조상들의 묘실에 그대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16편에 있는 메시지가 다윗 자신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이 확정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부활을 예고했다 그러면은 자신의 묘가, 자신의 뼈가 여전히 이 땅에 장사되어서 묘가 그대로 있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누구 것이라고 말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한 부활로 베드로는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묘는, 다윗의 장사되어서 묘가 지금까지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누구의 묘에게로 갈까요? 예수님의 묘에게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묘는, 예수님은 장사되어서 그 시체가 여전히 묘실에 있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왜요? 부활하셨으니까요. 베드로는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지금까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예고대로 메시아는 부활하여서 메시아의 묘는, 예수의 묘는 비어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예언은 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30절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자신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고, 31절 볼까요? 그러면서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메시지였다고요? 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것이 여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서 드러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22절에 시작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근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가 이들에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어야 여러분 그냥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순절을 역산해보면 말입니다. 그러니 두 달 안에 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의 성천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올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진짜 놀라운 이제 내용이죠.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성천하신 것입니다. 성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라고 하는 이 그는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아버지께 받았어.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베드로가 정말 놀랍다는,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놀랍다는 것이 이 구성에 있습니다. 구성되어지는 걸 보면은 지금 베드로는 여기에서 대단한 반전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 그러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시고 우편에 앉기까지 하셨는데 거기서 끝이냐 그러면은 아니고 대반전은 그 뒤입니다. 그가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버지께 받아서 그 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을 동일하게 기다렸겠죠. 예수의 제자들도 기다렸고 경건한 유대인들도 기다렸고 근데 오순절날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목격자들입니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오순절이 만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누구로 인하여서 일어난 거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천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의 주체가 누구로부터요? 예수로부터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받아서 성령을 보낸 이 일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부정할 수 없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도 오순절이고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들도 이 날의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입니다.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22절과 36절 사이에 그 내용 전개를 통하여서 왜 예수가 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풀어내놓은 거예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그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다윗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성동을 가진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말했던 모든 일들은 성취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들이 보고 지금 느끼고 있는 듣고 있는 그 모든 오순절의 역사를 그 예수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 가운데 마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을 뱉었던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에게 조롱했던 그들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했던 그들에게 그 저주받은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이 누구입니까? 너희 눈으로 보고 듣고 지금 하는 이 현장에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너희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 신도의 수가 얼마입니까? 3,000명이 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3천명은 온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천하 각국에서부터 몰려왔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몰려왔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3천 명의 허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3천 명이 돌아왔다 그러면은 좋은 일인데 그 3천 명 이외의 숫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어쩌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히려 혈안이 되어서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이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돌아오는 이들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놀라운 예수의 주 되심, 예수의 하나님 되심,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의 제자들이 아닌 예수를 믿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이 놀랍도록 선포한 것은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갈 때에 홀로 있지 않고 우리는 약하지 않고 우리는 미련하지 않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더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동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멋진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선포는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성령의 지혜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간구할 것은 하나님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모든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에 강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의 이 놀라운 예수의 주 되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놀랍도록 선포해내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혜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되어진 일들마다 악한 사람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담으로 막아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베드로의 놀라운 예수의 주 되심의 선포를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을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일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능력 안에서 한 주 동안 믿음 안에 자유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